함께 할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만일 알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울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히 깃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라지는 삶을 경험한 적이 때로 있지 않으십니까? 뭐 너무 무거운 표현 말고요. 가벼운 표현으로요. 일하러 갈 때 영혼 없이 일한다라는 표현 가끔 쓰잖아요. 영혼 없이 일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원하지도 않고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해야 되니까 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죠. 내가 그냥 영혼 없이 일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업무, 내가 공감하지 않는 일 이럴 때 그냥 영혼 없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출근할 때 가끔 이렇게 영혼은 집에 두고 몸만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 있잖아요. 잘 다녀와 해서 이제 수고해 하고 이제 퇴근하면 환영해 이렇게 영혼과 몸이 합체되고 이럴 때가 이제 영혼 없이 일한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직장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냥 재밌었어 아니 그냥 영혼 없이 앉아있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의 표현들도 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거기 마음 맞는 사람 진짜 대화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해야 될 말하고 해야 될 리액션하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왔다. 마음을 담지 않고 있다가 왔다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냥 영혼 없이 있다 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거 거의 뭐가 없다라는 거 내가 거기에 진정성이 없는데 저 있어야 해도 있어야만 해서 어떤 당위가 있어 거기 있다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생활에 이런 영역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매번 다 진심으로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모임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그 핵심 업무 직장이 만약 영혼 없이 일하는 곳이라면 일주일에 주 5일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정도까지가 내 영혼이 어디 자꾸 몸에 떨어져 있다면 그리고 가끔 만나는 아니 자주 만나는 애인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내가 항상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관계에서 내가 영혼이 없다면 전체로 내 영혼이 계속 내 육체랑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정성 없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담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사람이 메마르게 되죠. 그렇죠? 그냥 메마르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되고요. 좀 힘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위험한 거예요. 영혼이랑 육체랑 너무 오래 떨어뜨려 놓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생활의 큰 부분이 영혼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영혼이 자꾸 없어질까요? 그냥 구체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볼까요? 일할 때 왜 영혼이 없어집니까? 이유는 너무 많죠. 내가 직장에서 영혼이 없어지는 이유, 내가 업무를 하면서 영혼이 없어지는 이유. 첫 번째, 업무량이 많아지면 영혼이 없어집니다. 자, 내가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내가 일을 하면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계속 그걸 하라고 하면 이제 약간 영혼이 없어져요. 제가 요즘에 유진이랑 여우수와서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고를 처음에 한 3분의 2 정도 쓸 때는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아, 말씀이 너무 다시 느껴지고 내가 쓰면서도 내가 감동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진이가 계속 원고를 빨리 다라고 저를 쪼거든요. 뭐 꼭 목사님 꼭 부탁드려요. 뭐 이모티콘 없이 보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영원히 털리잖아요. 아마 어떻게든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 막 쫓기다 보면 영혼 없이 쓸 때가 있어요. 막 그냥 쓰는 거죠. 그럼 다시 퇴고하려고 보면 아, 얘가 뭐래? 라고 하고 다시 유진이한테 고치겠다고 갔다가 또 혼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일이 너무 많아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마음을 담아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거기서 건강한 평가를 못 받으면 또 영혼을 담아서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대가를 제가 다 가져가는 것 같다든가,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정당한 보상을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마음을 담아서 일하기 되게 어렵다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렇죠? 아, 경우의 수는 너무 많아요. 내가 그냥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처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심으로 가르쳤는데 3년에 한 번 위기 오고 5년에 한 번 위기 오고 그냥 내가 그냥 익숙해져서 그 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영혼 없이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팀워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그렇고요. 아,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분업화가 영혼을 느껴서 일하기 어렵게 한다는 표현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아, 실제 그래요. 내가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접시에 담는 것까지 하는 요리를 하면요, 내가 이거에 영혼을 담아서 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대접한다라고 하면, 근데 내가 호박만 썰면 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설거지만 하면 내가 요리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안 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업화라고 하죠. 내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전체 그림에 굉장히 호박 써는 것 같은 업무여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알긴 하는데 내가 그걸 느끼기 어려운 분업화 자체도 내가 뭘 하는지 못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분업화되어 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진심을 담기가 되게 어렵겠죠. 영혼이 털린단 말이에요. 영혼 없이 일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영혼 없이 일을 하면 힘드니까 우리가 대안을 찾죠. 어떤 대안을 찾아요? 영혼 없이도 재밌게 하는 법. 어떤 게 있어요? 이 일에 진짜 마음을 담기보다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뭐 이런 거. 혹은 와, 나 조금이라는데 월급 많이 준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래도 난 어떠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 일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막 찾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썩은 널판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보상만 생각하고 인정만 생각하고 소속만 생각하고 일하는 생각으로 그 널판지를 밟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 안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돼요, 그렇죠? 다음은 그래요. 그 널판지를 밟으면 그 널판지는 부러지고요. 그 밑으로 톡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돈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렇죠? 건물주가 이게 정의가 돼버린 거지만 건물주가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서 내가 그냥 일 안 하고 소비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가 되는 거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담은 관계를 했어요. 진심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영혼이 담긴 관계였어요. 이 친구랑 처음 친구가 됐을 때 영혼이 담긴 관계였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털릴 때가 있죠. 영혼이 사라지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망감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익숙함도 있죠. 처음엔 그게 되게 좋았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별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때, 너무 많은 힘을 들어야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때 갑자기 관계의 진정성을 담기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형태만 남아있고 그냥 껍데기만 친구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 연락하고 밥은 먹긴 하는데 그냥 뭐 보는 거죠. 그렇죠? 애인이라고 해서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버스가 안 왔으니까 이 버스에 타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그냥 진심은 없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 되게 진정성 있는 관계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썩은 널판지를 다시 밟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담지 않고 관계를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맥이란 이름 때문에 사람이랑 연결을 시켜놓고 나중에 그걸 내한테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도, 그렇죠? 그냥 나 아닌 모습으로 진정성이 아닌 모습, 나 아닌 모습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내일 보여준 다음에 그들이 날 좋아해주는 어떤 뭐 그런 관심 이런 걸 되게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관계 즐거움들을 찾아요.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한 지점이 와버리죠. 그렇잖아요. 나를 포장해서 관계하건 인맥을 관리하고 다 피곤하거든요. 저 사람 마음 얻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것만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딱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다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가 제일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이상적인 상태?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닐 정도의 재정이 있는 싱글이 제일 부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됐고 뭐 가족 이런 거 됐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닐 수 있는 싱글. 쟤는 혼자 세계여행 다니고 혼자 막 아파트 되게 이쁘게 꾸며놓고 살고 오전에 헬스하고 오후에 주식 잠깐 본 다음에 저녁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와 쟤는 어쩌다가 저 복을 받았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정성 없는 일과 관계를 추구하게 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사회 그걸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하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상적인 삶은 뭐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거머리 같은 삶이라고 부르죠. 자기는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세상이 만들어낸 걸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머리 같은 삶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됐대 쟤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내가 쟤를 창조할 때 영혼을 심어줬는데 그 영혼은 어디다가 다 팔아먹고 쟤는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심정은 안타까움이에요. 부러움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일의 진정성도 없이 관계의 진정성도 없이 그것이 이상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기쁨,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이 내가 진심으로 삶을 살아가서 내가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관계해서 그 진심과 진심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진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진심을 담아 살고 계십니까? 진심은 애저녁에 어디다 넣는지 모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관계 기술을 부려서 인정받고 마음을 얻는 법, 내가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올라가는 법, 이런 것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내가 온갖 기교를 부리면서 살아보지만 사실 내 마음에 있는 부러움은 타고나기를 돈 많게 타고나서 이런 기술도 안 부려도 편하게 사는 애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진 않습니까? 그럼 우리 큰 방향성의 전환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우리가 정결케 되길 바라십니다. 오늘 교회를 한번 살펴보죠.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나와 있죠.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제일 유명한 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미지근하다는 게 어설프게 대충 하려면 하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미지근한 게. 그렇죠? 헤어지든가 만나든가 이게 뭐냐 약간 이런 일을 하든가 말든가 이게 뭐냐 약간 어설프게 표현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더 많은 설명들이시죠. 그 지역은 뭐 온천 지역이어서 위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건 온천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저 밑에까지 흘러내려가면 석회나 다른 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이건 뭐 온천을 할 것도 아니고 생활용수도 못 쓰고 쓸 수 없는 물,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씻는 데 쓸 것도 아닌 애매한 물, 그래서 다른 표현을 못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 쓸 물을 얘기하는 게 이제 미지근하다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중간 할 거면 하지 마. 이런 뜻은 아니고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는 우리한테 그렇게 안와닿는 비유여서 유명하지긴 하지만 별로 쓸데없는 비유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빼시고. 그러면 진짜 이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어떤 교회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이 교회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시죠?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가난하고 빈궁한데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벌거벗었는데 입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중심정신만 보면 뭐예요? 이 교회는 실제가 없는데 껍데기가 있으니까 실적이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잃어버렸는데 형식이 남아있으니까 그 진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일곱 교회 중에 제일 욕먹은 교회죠. 7위 꼴등. 그렇죠? 6위가 누구예요? 죽은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래도 몇몇 남은 바 죽게 된 거 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욕만 먹어요. 이게 7위. 그러면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진정성은 다 사라졌는데 껍데기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별일 없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제일 심각한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그 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여자 이세벨이 들어온 교회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어떤 행위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이단이 들어온 교회도 있었죠. 그런 교회보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보다 어떤 교회보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심각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내가 속이 없는데 형태가 있다고 해서 속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심각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첫 번째 뭡니까? 신앙의 첫 번째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거. 보지 못했다가 보는 거. 아, 내가 나 혼자 생각하고 살아갈 때 아,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었는데 아니야, 이거구나 라고 보게 하시는 거,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신앙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이 길겠죠? 부유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무엇을 부유하라고 얘기해요?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라고 표현해요.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하는 부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금은 이렇잖아요. 금이 정금이 되기까지는요. 금이 뭔가 다른 것과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물질과 이렇게 섞여 있으면요. 이게 완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로 가열하면 금은 녹아내리고 나머지는 아직 안 녹은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일정 온도로 가열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나머지는 찌끼라고 표현하죠. 고체 상태로 뜨고 나머지 금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찌끼만 걷어내면 이 금의 순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는데 나쁜 게 섞여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로 되기 때문에 나쁜 것만 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불로 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불, 하나님의 연단의 불로 내가 그 연단의 과정의 불의 상태를 지나가면서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뜨겁긴 하지만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분리돼서 내 안에 좀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딱딱하게 돼 있던 내가 부드럽게 되면서 내 안에 진정한 내 모습은 남아있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은 걷어내어지는 지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영적 성숙의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내면이 되는 것을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유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내적 성숙이에요. 세 번째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게 해서 내게 벌거벗은 것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네가 다시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렇죠? 내가 흰 옷을 사서 입어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흰 옷을 사서 입는 배념의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최대치고 한계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씻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 한계는, 그렇죠? 내 나라는 존재 한계는 이 육체의 몸뚱아리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근데 거기에 옷을 입을 때 내 존재가 가리워지고 덮여지고 더 괜찮은 존재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덧입히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갖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부족한 연약을 채우는 것들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알지 못하다는 것을 주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어서 알지 못하던 것을 주의 가르침으로 알게 되어서 그것을 내가 성숙함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지점까지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정금 같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의 변화이고 내적 변화예요. 신앙생활은 나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본인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많죠. 제 상상력으로는 아마도 라오디아 교회는 핍박을 좀 덜 받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들은 막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공고를 내가 안 오니 이런 식이잖아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변치 않았던 힘든 교회였단 말이에요. 저 교회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좀 평온한 거예요. 삶이 부유하다는 거죠. 와, 우리 교회는 되게 괜찮다. 상황이 그거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상황이 괜찮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은 내 상황이 되게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은 뭐가 강해져요? 주관이 강해지죠. 원래 그런 아저씨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어설픈 성공한 아저씨들은 자기가 인생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삶을 가르치고 결혼을 가르치고 말 태도를 가르치고 일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다 이러시잖아요. 그분이 그 성공이 되게 좋으셔서 그러신 걸 좀 들어드려도 돼요. 예, 어설픈 성공은 뭘 줘요? 선명한 주관을 선물하잖아요. 자기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맞는 거죠. 눈을 뜰 이유가 없는 거죠. 본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로 옷 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더 이상 뭔가 성장할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게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내가 상황도 좋고 사실은 상황만 좋은 건데 내가 상황이 좋으니까 내 생각에도 자신감이 있고 내 태도에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요. 내가 뭐 헌금도 내 교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 교리적으로도 동의하고 있어. 근데 5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아. 나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깨닫는 거 전혀 없어. 근데도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3단계 현대에는 신앙이 좋다면 세 가지를 섞으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죠. 뭐가 있으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요. 첫 번째, 교회 생활. 내가 매주 교회 나온다. 우린 뭐 매주 안 나오지만 하여튼 간헐적으로 나온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 교회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있다. 교회 사람이랑 친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고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 그리고 내 상황이 괜찮아. 요즘에 먹고 살만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 이거 세 개 합쳐지면 현대인들도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은혜 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겸손해요. 아, 난 하나님 잘 모르고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경험 한 번 있어야 돼요. 한 5년 전, 7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이런 거. 옛날에 은혜 받은 경험,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교회 생활, 그리고 괜찮은 상황. 이 세 가지가 딱 완료되면 자기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기도하죠.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예배를 잘 못 가고 있던가 교회에서 관계적 깊이에 못 들어가고 있으면 고민해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나? 아, 옛날에 봤는데 은혜는 안 사라지잖아. 과거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금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옷 입히심이 없다면 오늘의 신앙생활이 멈추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뭐 또 오늘이라고 하니까 또 오늘 은혜 못 받고 그런 거 아니고 요 어떻게 뭐 매주 은혜 받아요. 공치는 날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장사 그렇지 뭐. 이제 공치는 날도 있는 거지. 뭐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텀을 봤는데 한 반년 정도 텀을 봤는데 그 사이에 내게 어떤 영적인 스트림이 없다. 영적인 흐름이 없다.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미 온전한 성화를 이루셨던가.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그가 된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웃지만 그런 기분을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몇 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몇 분들은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신앙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아닌데.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데.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다 이루셨어요. 은혜 받은 경험 있고 생활도 살만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책망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게 진정성 없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한테 가장 해로워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 지금 욕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너 막 이런 신나면 뭐라고 해요? 사랑한다라고 하시죠. 이게 책망한 다음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네가 이렇게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 신앙이 어떤 건지 알잖아. 신앙은 눈을 뜨는 거잖아. 신앙은 정금같이 연단되는 거잖아. 신앙은 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옷 입히심을 경험하는 거잖아. 그냥 옛날 얘기 추억처럼 옛날 얘기 얘기하고 그냥 상황 좋아졌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교회 생활 다 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 우리 그 정도를 한 게 아니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지 않겠어요? 바로 옆 동네 빌라델비아는요 고생은 좀 했지만 애들이 정금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 동네 라오디게아는 비슷했는데 신앙이 얘들은 지금 몇 년째 개장 휴업이에요. 아, 쟤네처럼 고생하는데 다행이다 이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얘기예요. 성장할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지? 아,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좀 다른 얘기.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몇 분이 그러셨어요. 사대교회는 되게 죽은 교회여서 목사님 좀 세게 설교하실 줄 알았는데 좀 따뜻하게 설교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잘하고 있는 교회여서 좀 따뜻하게 설교하실 줄 알았는데 좀 욕하듯이 막 이렇게 지난주에 막 왜 뭐 이러고 오늘은 라오디게아 얘들이 제일 심각한 거니까 계속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냥 막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죠?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대교회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사대교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분은 죽으셨는데 몇 분은 사셔야 되는데 그날도 안 사셔서 제가 지금 고민인데 기도 제목이고 사셔야죠. 근데 몇 분은 죽으셨는데 나머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빌라델비아를 기준을 딱 보니까 우리가 또 너무 또 그렇잖아. 빌라델비아라는 높은 기준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남의 숨겨진 갈 길이 멀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막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고 오늘도 이렇게 흥이 안 나는 건 여러분들 대부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되게 진정성은 있으세요. 우리 교회 유일한 장점이잖아요. 진정성. 진심으로 하는 거. 껍데기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진심이 좀만 사라지면 껍질을 버리시니까 이 껍데기만 남을 기회가 없죠. 진심이 변할 뿐. 그렇죠? 이렇게. 오늘도 이제 진심이 없으신 분들은 쿨하게 안 오셨잖아요. 그냥 뭐 껍데기만 지키느라 여기 안 오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있죠. 근데 몇 분은 그러세요. 지금 멈춰서 계세요. 다시 움직이셔야 될 텐데 몇 분은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문제 진정성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근데 조금 더 진정성을 담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간절함을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대부분은 몇 명 말고. 근데 그분들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신앙생활할 줄 아는데 진정성을 진심을 좀 더 담으면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진정성은 있지. 목사님 전 껍데기 신앙생활 아니에요. 알겠는데 그럼 우리의 진정성을 조금 더 갈 수는 없을까요? 혹시 진정성이 안 담혀져 있다면 좀 담을 수는 없을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진정성을 담으려면 문제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험하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문제의식이 없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에게는 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안 되고 있는데 왜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니까 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내 신앙생활 자체를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인가? 그 변화가 내가 되게 멈추고 있나? 옛날엔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혹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내 시선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다면, 아,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좋았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이 중요해요. 그렇죠? 좋았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느끼고 변화되고 그 힘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게 더 좋은 건데, 왜요? 기억이 지향을 만들잖아요. 지금은 별거, 지금 아니 뭐 이 정도도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억을 해내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더 맞지? 이건 아니지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의식을 하시고 두 번째는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는 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신뢰예요. 어떤 신뢰? 사실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한 장면이고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어떤 신뢰가 필요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첫 단어가 되게 간절하지 않아요? 볼지어다. 제발 여기를 봐달라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을 쫓아낸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지금 빌라델비아에서 하나님이 쫓겨나신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란 게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도 신경 쓰지 않고 보지 않아요. 나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자 하지 않아요. 난 됐어요. 그럼 그 마음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서 쫓겨나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필요 없으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다가 우리 부모님을 쫓아내신 적 있죠?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도 됐어.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됐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청소년기 그런 시기를 겪잖아요. 부모를 한번 쫓아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에서도 그럴 때 있죠. 뭐 남자친구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고. 진정한 생각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뭘 원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된 원함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은 나한테 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쫓겨나시는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요. 보통 쫓겨나면 거절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버리죠. 다시 데려오기 되게 어려워요. 저 사람이 내 의견도 무시하고 내 마음도 거절하면요. 그 사람은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으로 쫓아냈으면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하시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내도요. 그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볼지어다. 나를 좀 보라고. 나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랑 다시 한번 교제하겠다. 내가 너랑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 내 마음과 생각을 너랑 나누고 싶다. 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대면대면하게 해오셨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계속 그러면 문제겠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마음을 열면 그것으로 말면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얘기하는 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세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거,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 우리가 막 불을 끄는 거 이런 건 다 그냥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친견하여 묵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굳이 제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되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조받기처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고 여기 오셨지 제 얘기 들려고 여기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냥 저 사람 얘기가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주는 조명하심을 느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하나님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올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여져 있으면요. 그 진정성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냉정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섯 교회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첫 단추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첫 단추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롯이 집중되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 여기 와서도 교회 형태만 보이고 여기 와서도 내 상황과 마음만 보이고 사실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이 안 된 상태라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를 신뢰하세요. 그와 좋았던 시간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회복되기를 꿈꾸십시오. 이렇게 관계 자체를 시작하신 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폭을 좀 넓혀 본 거예요. 삶이라는 폭으로. 진정성 있는 삶이라는 폭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 갱신하는 데만 좀 더 집중해야겠지만 좀 넓혀 봅시다. 그러면 삶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럼 관계에서도 난 비슷한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익숙해져서 뭐 실망을 해서 실망해서는 뭐 삐져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랑 진정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맨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우리 관계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되게 화석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껍데기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좋았을 때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사실 어떤 관계였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좋았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전히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걸 신뢰하셔야죠.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죠. 그렇게 신뢰 보시려고 하셨는데 애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항상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얘는 어딜 가요. 그럼 일단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서 데려오던가 인사를 하던가. 그래야 껍데기인 관계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겠어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에서도요. 내가 문제의식을 갖고 기억하고 진심을 신뢰하면서 진짜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일이 제일 뭐 묵상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건 직장에 영혼 없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거 되게 위험해요. 그거 되게 위험해요. 영혼 없이라는 거. 어떤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분은 진심을 갖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성을 갖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 일은 이래서. 그렇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이 얼마나 진심을 붙잡고 있기 어려운가. 진심을 놓아버리기 쉬운 상황인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살에 떠내려갈 때 아 떠내려갈 만하니까 떠내려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내려갈 만하지만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붙잡는 거 아닌가요? 내가 상황에서 그냥 떠내려가요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렇게 떠내려가면 내가 진심 없이 살게 되는데 메마르게 되는데 결국 일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게 될 텐데 근데 난 일을 평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 구조 속에서 어떤 은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도 진정성을 찾으셔야 돼요. 진심을 갖고 일하셔야 돼요. 아, 저희 일은 진정성을 갖고 일하기엔 여러분 세상에 진정성을 갖고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진정성을 갖고 일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 외에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요 진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어요. 물건을 하나 날라도요 진정성을 갖게 일할 수 있어요. 내가 내가 무슨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옷을 미국에다 팔아먹는 일을 해도 진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산화에서 만든 옷을 전화할 사람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장이 얼마를 가는지 가져가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내가 사람들을 외모를 갖고 주는 일도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고요. 벽돌을 쌓는 일도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고요. 서류를 정리하는 일도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그 서류로 뭔가 처리되고 있다면. 이 일은 내가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말의 이면에는요, 재미없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일은 재미가 없어. 일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일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지 않아. 이 일이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아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내가 오늘 되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의 진정성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다니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래도 내가 저 기업에 되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기쁘더라고. 그럼 그게 진정성이에요. 관리보수하는 업체 일하던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는 일들이 이것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좀 짜증나게 해도 재밌게 일할 수 있더라고.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일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기회가 있느냐라는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게 정말 없다면 떠나셔야죠. 바꾸셔야죠. 그건 전 동의해요. 근데요,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으면요, 누구보다 날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진심으로. 그게 날 지켜요. 누구보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을 때, 내가 일을 하러 갈 때, 일을 끝내고 나서 내가 그래서 했던 일이 누가 알아주거나 어떤가를 떠나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어떤 그 일, 내가 움직였고 어떤 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에 진정성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첫 단추를 신앙으로 끼시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을 갖기가 가장 쉬워요, 여러분. 내가 신앙의 진정성을 못 가지면요, 삶의 진정성을 갖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신앙의 진정성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 삶의 의미를 보게 하시겠죠. 내 현재의 의미를 보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고 하셨죠. 내가 할 수 없는 분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죠. 힘을 주신다고 하시죠. 변화를 주신다고 하시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과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내 사람들과 내 일들을 대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는 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정성을 가질 때 사람의 진정성을 갖고 삶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단추를 되게 잘 끼세요.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니? 여러분들이 한 행동을 봐요.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항상 있잖아요. 서운할 때도 있고요. 왜 없겠어요? 뭔가 상처받을 일도 있겠죠. 여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왜요? 방어가 생기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진심으로 대했는데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정성 있는 관계의 기회가 사라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요. 전 기도해요. 전 성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성격이 어떤지는 좀 딱 나가 주셔서 감사한데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저랑 5년, 6년, 7년 되신 10년 되신 분들 혜정 알잖아요. 제 성격 어떤지. 제 타고남이 어떤지 알잖아요. 수임이도 알잖아요. 제 성격이 어떤지. 그렇죠? 그런 지랄 맞은 성격인데 진짜. 그렇죠? 근데요. 그때마다 사람을 좋아하고 제 성격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되게 이뻐하신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면 나도 그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게 쪼잔했구나 하고 좀 창피해지고 그냥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이랑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느끼죠. 사실 이 사람이랑 나랑은 이런 관계야. 난 얘를 되게 좋아해. 난 얘를 아껴. 그런 일들이 두세 번 반복되면요. 어떤 이슈가 생겨도 그 부분은 잘 안 흔들려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 직업적 만족감이 되게 높은 직장이래요. 목사가.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뭐 전 제 직업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저 이거 26살 때부터 했거든요. 전 한 해도 안 쉬었어요. 매주 원고를 씁니다. 18년 동안. 1년에 52주. 출연했으면 좀 몇 번. 주관한 강의도 있고요. 쉬울까요? 지겨운 날도 있지 않을까?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아 지겹고 하기 싫고 이랬던 기억이 없어요. 별로. 왜?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이거 내 직업이 다 좋다고 하지?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해봐. 나와서 한 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냉정해서 좀만 지루하면 안 들어요. 해봐요. 나 자신과 경쟁해야 되잖아. 내 설교 1년 정도 들으면 또 빤해지잖아.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잖아요. 1년 전보다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들어주지. 아니면 뭐 들어. 이렇게 또 애정어린 시선을 바라보자. 또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정성 있게 하는 편이라. 오늘은 별로다. 이런 시선을 바라보잖아요. 네. 그것도 마음이 부음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 이 일이 참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시켜주시다니. 내가 말씀을 전하는구나. 아, 설교는 정말 떨린다. 강의는 그냥 정보 전달이니까 하면 되는데 아, 예배인데 애들이 하나님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오는 건데 내가 거기 서서 얘기를 해야 돼. 긴장감이라는 게 영광이죠. 영광. 영광이에요. 죽는 날까지.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유는 너무너무 많죠. 이유는 너무너무 많죠. 나라고 이유를 만들면 왜 없겠니. 뭐 작은 교회 목사가 뭐 그렇게 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고 저 자부컨대 제 10년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그지 같은 교회에서 조직에서 이런 건 녹음되는구나 그래요. 저에겐 좀 힘든 제가 미숙했기 때문에 어려운 직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지 같다뇨. 이런 건 뭐 저 자신의 미숙함에 대한 표현이고 하여튼. 내가 은혜 아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삶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순수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 안에서 내 진정성을 지키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어릴 때처럼 진심으로 안대하기 시작할걸요. 사람들 다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가리기 시작할걸요. 세련되게 대하기 시작할걸요. 진심으로 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뭐 두세 명 결정해냈을걸요. 근데 그 두세 명 중에 한두 명은 또 그러다가 싸울걸요. 그럼 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걔마저도 틀어지면 세상 혼자다 이렇게 가겠죠. 운이 좋으면 그 두세 명이랑 평생 가는 거고. 우리가 순수해지지 않잖아요.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일도 마찬가지죠. 진심으로 일하다가 몇 번의 실망을 경험하고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진심으로 일해봐야 안 알아주는구나. 진심으로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럼 그게 누구를 죽입니까? 날 죽이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가야 돼요. 진짜 성공한 삶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한 삶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관계해서 내가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사랑하는 삶이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하고 피해자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잘 못 드려요.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할게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할게요. 여러분들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일하려고 하고 마음을 담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그냥 나는 여기서 좀 더 편하고 인정받고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얻고 싶은데 여기가 그걸 안 줘서 나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기준을 좀 더 내려놓으셔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기적인 기준을 좀 더 내려놓으셔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아, 여기는 돈은 많이 주는데 아, 내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닌데 아, 이게 미래는 있는데 아,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아, 그런데 아, 사람들이 별로야. 아, 재밌지가 않아. 우리가 음식을 고르고 식당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하셔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일하는 중심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데 정보여야 하고요. 인생을 판단해 나가는데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 것이 오늘 일하는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순수해지셔서 그 일의 보람과 가치를 좀 더 느끼시고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좀 더 느끼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정죄함으로 듣지 마시고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네가 열심을 내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면 내가 문 밖에서 널 두드리며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함께 그 과정을 걸어가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면 삶의 진정성을 가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할까요? 이 땅에 오신 후렴구 하나님께 집중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 찬양의 후렴구이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에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을 열어놓고 그의 계획들을 듣는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마른 가슴으로 걸어가느라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일하기에는 어려운 일 직장에 서 있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기에는 상처 줄만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서 내가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내 일에게도 경계를 세워 사실 내가 내 방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하지 못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느라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사람 없는 그냥 바닷가에서 조용히 내 여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 텐데 라는 열망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게 다시 한번 일에 대한 진심이 새로워지고 사람에 대한 진심이 새로워져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일하여서 이 보람과 사랑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되기를 꿈꾸며 그렇게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더 상처받을 것 같사오니 먼저 신앙의 진심을 허락하셔서 이들과 내 예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생각과 위로와 세임을 주셔서 그것으로 힘을 얻어 내 일상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부족하면서도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나 이 형태나 이 모양을 가지고 신앙이 있다 착각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있는가라고 들여다보며, 진정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을 갈급하게 찾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한 걸음 벗어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의 숨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